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율법이라는 말은 참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또 곡식을 곱게 빻아서 제물로 드리는 제사의 의식으로서의 율법과 또 그 원칙으로서의 율법은 이제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계명으로서의 율법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거나 또 이 율법을 절대화하면 형식주의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질책하셨던 것은 그들이 율법을 절대화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삼고 자신들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었다고 경멸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 자신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매개체와 같습니다. 율법을 몇 가지의 단어로 설명드리면 이러합니다. 첫째로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눈이 있어서 다른 것들을 다 보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얼굴을 보려면 반드시 거울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거울이 없다면 우리 얼굴에 얼룩이 묻어도 우리 알지 못할 것이고 또 미세먼지가 우리 머리에 가득하여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울을 보면 그 얼굴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본다고 할지라도 얼굴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울은 우리의 얼굴의 상태를 보여주기만 할 뿐입니다. 만약 화가 난다고 그 거울을 깨뜨린다고 해서 얼굴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고서 더러워진 자신의 얼굴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는 비누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보는 순간 비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듯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율법은 두 번째로 진단서와 같습니다. 의사가 만약 제 몸을 충분히 제대로 검사하고 나서 진단서에 제게 당신 남은 수명이 이제 1년입니다라고 썼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의사가 쓴 진단서에 제 병에 대해서 아무리 상세하게 써놓았을지라도 그 진단서가 제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진단서는 제 몸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진단서를 보고서 저는 제 상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더 뛰어난, 더 유능한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또 영원한 의사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율법은 영수증과도 같습니다. 계산서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고서 그것을 지불하려면 계산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써 있는 그 액수만큼 우리 돈을 지불해야 그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돈이 만 원, 이만 원, 백만 원, 이백만 원 정도가 아니라 1억 원, 10억 원 또는 1조 원, 2조 원이어도 우리가 거의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불해야 될 값이 생명입니다. 생명을 반드시 지불해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의 값을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2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고 합니다. 초등교사는 그 파이다고고스인데 문자적으로는 개인교사 또는 아이를 다스리고 지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부리는 좋은 가운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을 골라서 자기 자녀가 14살에서 16살이 될 때까지 양육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 사람을 초등교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종에 불과했지만 그 초등교사들이 주인의 자녀를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의 그림 중에 이 초등교사가 회초리나 짧은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초등교사들이 자신의 주인의 자녀들을 얼마나 엄하게 가르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어렸을 때는 이 초등교사의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등굣길에 간판을 읽고 천천히 간다고 야단을 맞을 수도 있고 또 놀다가 집에 늦게 들어온다고 또 야단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자녀가 다 장성했는데도 초등교사의 눈치를 본다면 그것은 참 미련한 것입니다. 이미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율법주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초등교사를 자녀에게 붙여주는 이유는 그 자녀가 더 제대로 바르게 건강하게 성인으로 자라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그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면 참 답답할 것입니다. 얼른 자라서 성인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자녀가 계속 유아의 상태, 어린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면 부모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 것입니다. 그 자녀가 자신이 자라는 데는 별 관심이 없고 자기 초등교사 자랑하는 데만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나를 가르치는 수학 초등교사는 인류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나를 가르치는 영어 초등교사는 미국 유학을 다녀왔을 뿐만 아니라 원어민보다 영어를 더 잘하고 또 나에게 골프를 가르쳐주는 초등교사는 타이거 우즈이고 테니스를 가르쳐주는 초등교사는 로저 페데러야라고 자랑하고 다닌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초등교사를 붙여주는 것은 빨리 자라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그렇게 뛰어난 초등교사를 붙여주었다면 내가 그만큼 모자라고 형편없구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이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런 초등교사를 붙여서 내가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모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장성하게 되면 초등교사가 더 필요하지 않게 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는 순간에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26절 2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옷은 단지 추위와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만 입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옷이 날개라고 옷은 아름답기 위해서만 입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옷을 입는 격식이 많이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때와 장소와 경우에 따라서 옷을 입었습니다. 여름에 입는 옷과 겨울에 입는 옷이 달라야 하고 산에 갈 때 입는 옷과 바다에 갈 때 입는 옷이 달라야 하고 격식을 차린 파티에 갈 때에 입는 옷과 운동을 하러 갈 때에 입는 옷이 달라야 합니다. 옷을 때와 장소 그리고 경우에 따라 입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입은 옷에 걸맞게 사는 것입니다.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군인다운 삶이 요구됩니다. 경찰이 경찰 제복을 입고 있으면 경찰다워야 합니다. 군인이나 경찰이 군복과 경찰 제복을 입고서 술이 취해 쓰러져 있는 것은 그들답지 않습니다. 의사가 의사 가운을 입고 있다면 의사다워야 하고 법복을 입은 판사는 판사다워야 하고 운동복을 입은 운동선수는 선수다워야 합니다. 파파로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상진, 그러니까 한석규인데 상진은 한때 잘 나가던 성악가였지만 지금은 작은 도시의 예고 음악 선생입니다. 고등학생 장호는 조폭인데 성악에도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학생을 가르쳐 콩쿨에서 입상하기까지의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 영화 말미에 장호는 자기를 돌봐주던 형님의 장례식장에서 스승 상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 같은 조폭도 성악 잘하면 사람 소리 들으며 살 수 있을까요? 상진은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목소리는 하늘이 내려준 거야. 그 목소리가 정말 부럽더라. 너는 세계적인 테너가 될 수 있어. 장호야, 너 이제 검은 양복 벗고 턱시도 입고 살자. 임마, 그게 내 운명이야. 검은 양복은 장례식이니까 상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조폭의 옷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턱시도는 물론 성악가의 삶을 의미하는 옷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근무가 끝이 나고 퇴근할 때에 기름때가 찌든 작업복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반드시 기름때 찌든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어야 새 옷다워집니다. 기름때 찌든 옷 위에 새 옷을 입으면 옷이 버려지기도 하고 입은 것이 입은 것 같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의 옷, 자기 이기심의 옷, 욕망의 옷, 그리고 세속적 가치관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옷이 빛이 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은 군인과 경찰이 군복과 경찰복을 입으면 그 옷을 입혀준 국가가 책임을 집니다. 의사가 의사 가운을 입고 간호사가 간호사 유니폼을 입으면 그 옷을 입혀준 병원이 책임을 집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 옷을 입혀주신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세례 입교 받는 분들 모두와 또 우리 모두가 한평생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세례교인, 입교교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리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참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얼마나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나니 오늘 세례 입교를 받으시는 분들과 우리 모두가 한평생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망의 옷이나 이기심의 옷, 세속적 가치관의 옷보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서 거기에 걸맞는 삶, 그 옷에 어울리는 삶을 가꾸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불편하게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주님의 옷이 우리를 지키며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에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